어느 날 친구가 갑자기 쓰레기통을 들고 와서 마루의 한가운데다가 쏟아놨다. 그럼 아마 무척 화가 날 겁니다. 그리고 친구와 싸우거나 때려주거나 협박을 해서 빨리 치우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 다시 쓰레기를 싹 치웠습니다. 그런데 생각할수록 마음에서 분노가 나고 괘씸하고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저녁에 아내가 외출했다가 이제 돌아올 때 그 친구 얘기를 하면서 막 욕을 해주는데 분이 풀리지를 않습니다. 저녁에 아이들이 돌아오면 또 그 옆집 아저씨가 와서 했던 짓 얘기하면서 분풀이를 하는데 분이 풀리지를 않습니다. 식구들은 그냥 우리가 원수를 갚아야 된다고 소리를 지르기도 합니다. 쓰레기는 없어졌는데 감정적으로는 그 집안이 한순간에 쑥대밭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또 거기서 끝나면 좋은데 밤에 잠을 못 잡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분이 풀리질 않습니다. 나중에 결국은 아침 저녁으로 쓰레기를 묵상하고 생각하는 꼴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과는 뻔한 거죠. 다 속이 상하고 점점 쓰레기는 없어졌는데 마음속에는 감정적으로 쓰레기 더미가 쌓여가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읽었던 그 지그지글러라는 분이 쓴 책이 있어요. 정상에서 만납시다. 오래전에 본 책인데 최근에 다시 한번 봤습니다. 거기에 그분이 재미있는 말을 하나 소개를 합니다. 자세경화증. 이분이 만들어낸 말이에요. 병명이 아니라. 자세경화증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의 태도가 앉는 자세나 이런 자세가 아니라 우리가 삶을 대하는 태도, 생각의 태도입니다. 이런 태도가 바뀌지를 않는 것. 그것을 자세경화증이다. 그것이 결국 국가를 망치고 가정을 망치고 사회를 망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비유를 들기를 어린이들에게 치명적인 아주 무서운 병이 있었지요. 옛날에 소아마비. 소아마비에 걸리면 다리를 쩔뚝쩔뚝하게 되고 사지가 뒤틀리고 심지어는 일찍 죽을 수도 있습니다. 조너스 소크라고 하는 박사가 그 백신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전부 다 그 병에 벌벌 떨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그 병을 앓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자취를 감췄습니다. 그런데 주변의 그 무서운 질병보다 더 심하고 무서운 것은 모든 인종, 모든 나이, 모든 문화를 다 걸쳐서 모든 국가를 걸쳐서 우리 주변을 망치고 있는 게 바로 이 자세경화증이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지 못하는 이런 모습이 결국은 우리 주변에 나의 삶을 쓰레기 더미로 만드는, 도대체가 어떻게 바꾸지를 못하고 그 분노 속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이미 끝난 문제 가지고 끝까지 그 문제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그런 모습.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그런 내용을 조금 다뤄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서 첫 번째는 결코 흔들릴 수 없는 구원이 있어요. 그 점에 대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두 번째는 그 구원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축복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 그것을 이제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스토리를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좀 더 해보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환경이나 어떤 일들, 이런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알질 못하고,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생각을 바꾸지 못하고 믿음을 바꾸지 못하고 신앙생활의 태도를 바꾸지 못하고 결국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고, 오늘 이 세 가지를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먼저 첫 번째로,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형제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많은 은혜와 신비로운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지만은 또 한편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문제를 갖고 있었어요. 3장에 보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육신에 속한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그리스도인들, 어린이들을 대하듯이 내가 너희들을 대한다. 이렇게 성숙하지 못한 모습들. 5장 1절에서 보면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심지어 너희들 가운데 음행이 있다. 예수를 믿고 올바르게 사는 사람들한테는 그러지 않아야 될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어요. 또 10장에 가서 보면, 10장 20절에 가서 보면 너희들이 귀신과 교제를 하고 있다. 우상을 섬기고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잘못된 이런 모습들을 고린도 교회가 보여주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데 무엇을 알았으면 좋겠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셔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이 말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 구름과 바다 가운데서 세례를 받았다, 이 말은 그런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을 했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오버랩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구원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 말은 날마다 공급하시는 은혜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다음에는 날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가 우리들에게 필요하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날마다 공급하시는 은혜를 입어야 우리가 믿음 안에서 강건하고,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니까 우리가 입은 이 구원은 너무나도 확실하고 은혜 가운데 있고, 우리는 이제 애굽을 떠나서 죄악의 도성을 떠나서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그 중간의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여기에서 벗어나야 될지, 죄의 굴레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입어야 되는데 뭐 이런 걱정은 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거기에서 떠났고 이미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면서 지금 우리는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시고 신령한 반석에 굳게 서 있는 믿음에 서 있습니다. 너무나도 분명한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믿음의 초보를 다시 닦지 말아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믿음을 갖고 구원의 과정을 시작하고 나서 옛날에 구원받은 것, 옛날에 믿음의 초보에 했던 그런 믿음의 고백들, 이런 것들은 다시 답습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를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 해주고 싶은 얘기예요. 지금 당신들은 지금 구원의 은혜를 시작한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로, 그런데 여기에 퀘션이 하나 생깁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구원을 시작하고 나서 멸망을 받았어요. 이 말은 간혹 우리가 오해를 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백성을 하나님께서 또 잃어버리시는 건가? 그런 뜻이 아니라 여기에서의 이 뜻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나섰는데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의 도리에 들어가질 못하고 하나님의 진정한 구원을 경험하지 못한 그런 마치 돌짝밭에 뿌려진 씨앗처럼 그렇게 잠시 감동을 하다가는 그냥 식어버리는 그런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을 이야기해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6절부터 나옵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에 뭐냐면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이 악을 즐겨했다 이 말은 본래 성경의 뜻이라면 잘못된 것에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포커스를 하고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여기 표현으로는 악을 즐겨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구원을 입고 마땅히 바라봐야 될 곳이 약속의 땅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입은 상태에 이제는 우리는 과거에 가치가 없는 것들을 더 이상 추구하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우리는 결심하고 믿음의 여정을 떠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출애굽을 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애굽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은 계속해서 쓰레기더미를 묵상하고 쓰레기더미를 계속해서 추구하고 그것을 그리워하고 있어요. 이것이 악을 즐겨한다 이런 표현으로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은 굉장히 경계하는 겁니다. 우리 잘 아는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내용이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Have the same mindset as Christ Jesus. 그러니까 마인드셋을 예수님과 같은 마인드셋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뭐냐면 마인드셋을 예수님의 마인드셋을 구원받은 사람의 마인드셋을 가진 게 아니라 옛날 구원받지 못했을 때에 노예로 살던 때의 마인드셋을 그대로 갖고 있어요.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그리워하고 예수를 믿고 주님 앞에 주님을 알고 떠났을 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소리문답 제1문 1항은 사람의 죄에 가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배우고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의 목적이 우리의 데스티네이션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가 이전에 해로 여기는 것들 이제 예수를 알기에 장애가 되는 것들을 계속 묵상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예수를 믿고 나서도 물질을 추구하고 예수를 믿고 나서도 잘못된 건강을 추구하고 예수를 믿고 나서 잘못된 쾌락을 추구하고 이런 모습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경계하면서 사도 바울이 애굽을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버랩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제일 기본적인 문제가 마인드셋이 문제가 돼 있어요. 계속해서 뭔가 잘못된 예수를 믿은 사람의 마인드셋이 아니라 예수를 믿은 사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아니라 이전에 죄악 속에 빠져 있을 때에 그 모습 그대로 그것을 그리워하고 그 모습을 추구하고 그러면 결과가 뭐가 올까요? 그 결과가 바로 뭐냐면 증상들이 나옵니다. 여기 그 증상들이 이제 7절부터 나오는데 첫 번째는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고 옛날에 우상을 섬기던 관습이 또 그대로 드러나고 하나님이라고 섬긴다고 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주변에서 뛰어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예수를 믿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상 숭배예요.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 것 같은데 우상 숭배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간음을 해요. 저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여기에서 이 간음은 굉장히 심각한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냐면 이 우상을 섬기면서 우상 섬기는 그 환경에서 그 제단 앞에서 혼음을 하는 아주 그런 혼탁한 모습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너희들 중에 심지어는 이런 것이 있다고 그러니 이게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하면 좋으냐 사도가 지금 이렇게 걱정하는 겁니다. 또 9절에 보면 너희 중에 시험하다가 시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시험하느냐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겠지. 조금 죄를 져도 우리를 잃지 않으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시겠지. 그리고 자기 멋대로 행동을 합니다. 자기 멋대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멸망을 합니다. 다섯 번째는 원망하다가 무슨 일이든 무엇이든지 원망으로 시작해요. 목이 마르다 그래서 물을 나오게 하면 물이 맛이 없다. 배가 고프다 그래서 음식을 얻게 만나를 얻게 만들어 주면 맛이 없다. 옛날에는 고기도 먹고 정력에 좋은 부추도 먹고 그랬는데 우리가 이것만 먹고 어떻게 먹고 사냐? 모든 일에 원망으로 시작하고 원망으로 끝나고 모든 일을 모든 사람을 봐도 그저 꼬집어내고 뭔가 트집을 잡으려고 그러고 그것이 뭡니까? 이거는 증상이에요. 감기가 들면 열이 나죠. 이 바이러스하고 몸이 싸워야 되니까 열이 납니다. 열이 나면 목이 마르고 목이 마르니까 염증이 여기서 생기고 열이 나니까 혈압도 올라가고 머리도 아프고 그거는 증상들이에요. 문제는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지금 몸에 병을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은 다 증상들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거, 잘못된 일을 하는 거,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고 이런 모든 일들이 지금 악을 즐겨하는 잘못된 마인드셋을 갖고 있으니까 이런 모습들이 우리들 가운데 드러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런 것이 우리들에게 실패감을 가져옵니다. 마음속에 쓰레기더미 같은 일들을 마음속에 버리지 못하고 마음속에 간직하고 무슨 소중한 것을 간직하듯이 아침 저녁으로 그것을 묵상하고 우리의 정서와 우리들의 감성은 완전히 핍절해지는 겁니다. 누구도 이거를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된 마인드셋이 우리를 이렇게 메마르게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떻게 보면 위로라고 그럴 수 있겠죠. 그 말씀이 세 번째입니다. 13절부터 12절 봅시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은 앞에 있는 내용들을 결론적으로 정리하는 말입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 이 말은 우리가 뭘 잘났다 이런 말이 아니라 구원을 내가 확실하게 받아서 내가 구원을 받은 백성이니까 이런 것쯤은 조금 해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고방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구원을 얻은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날마다 조심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조심하고 날마다 자신을 살피고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고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모습에서 우리가 잘못 벗어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1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앞에 내용들과 조금 동떨어진 듯한 말씀을 지금 하고 있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문제가 신앙생활에 왔어요. 지금 이 신앙생활에 어떤 문제가 왔는데 어떤 환경이 왔고 병이 왔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고 교회에 어떤 어려움이 오고 이런 어떤 문제가 프로젝트가 우리가 앞에 떨어졌어요. 그렇게 되었을 때에 우리들 가운데 있는 반응이 있습니다. 반응이 뭐냐면 잘못된 예수님께서 주신 마인드셋을 갖고 있지 않고 잘못된 마인드셋을 가지고 마치 쓰레기더미를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하고 있으면 우리들에게 이 앞에 있는 증상들이 나타나요.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면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여기에서 잘못되어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심하고 돌아보고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우리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추스려야 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우리에게 있는 이 시험 이것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고 우리에게 실패감을 가져오는 결국은 실패하게 만들어버릴 그런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장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런 약속을 하나님께서 오늘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어떤 일이 우리들에게 주어졌을 때 사탄은 우리를 속입니다. 너 못해. 넌 끝났어. 저 사람 안 돼. 사람을 보고 언제나 부정적인 것만 캐치해내고 자식들을 생각해 볼 때 얘는 이제 안 될 것 같아. 이런 마음 교회를 생각해 볼 때 교회가 너무 어려워. 이런 마음 사탄은 우리를 속입니다. 할 수 없다고 속입니다. 오늘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들의 자의식만 가지고 볼 때는 오늘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처럼 너무 답답하고 너무 어려워요. 이분들하고 이 사도의 마음이 이분들하고 교회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그냥 이 세상인지 교회인지 모르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걸 어쩌면 좋을까? 여기서 이 사도가 끓는 마음으로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어린 아이를 대하듯 그들을 격려하는 말이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니까. 그 하나님, 우리가 어떤 일들을 감당하고 어떤 믿음의 챌린지들을 하고 어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려고 할 때에 우리가 잘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들의 실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이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단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이 신실하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단 한 가지 이유는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이 신실하다는 겁니다. 제가 몇 해 전에 운동을 좀 한 적이 있습니다. 운동했다는 게 뭐 별 특별한 게 아니고 제가 살이 좀 너무 쪄가지고 이제 아무래도 살을 좀 빼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운동을 하기로 했어요. 이렇게 운동을 하는데 이렇게 책을 좀 보니까 살을 빼려면 두 가지 운동을 해야 된대요. 그게 뭐냐면 유산소 운동하고 무산소 운동이 있는데 유산소 운동은 우리가 숨을 계속 평상적으로 쉬면서 할 수 있는 운동, 그러니까 꾸준하게 계속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걷는다든지 빠르지 않은 속도로 뛴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유산소 운동이라고 합니다. 오랫동안 하면서 칼로리를 소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웨이트 트레이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무거운 걸 들고 뭐 앉았다 일어서고 이런 근육 운동을 해야 되는데 얼만큼 해야 되느냐면 하지 못할 때까지 해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거운 걸 들으면 이 무거운 거를 더 이상 내가 들을 수 없을 때까지 이거를 해야 된대요. 그러면은 근육이 다친답니다. 근육이 다치는데 한 3일 지나면 근육이 다시 회복된대요. 그런데 회복될 때 그 근육이 조금 더 무거운 거를 감당할 수 있도록 조금 더 튼튼하게 회복이 되면서 근육이 좀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것을 거듭해야 근육이 많아지고 나중에 이제 건장한 사람처럼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다칠 때까지, 근육이 다칠 때까지 해야 된대요. 뭘 푸시업을 해도 그렇고 내가 못할 때까지 해야 그래야 근육이 다치고 그게 회복이 한 2, 3일 정도 회복이 되면서 조금 더 튼튼하게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시험, 우리에게 어떤 시험과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꼭 가져야 될 약속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프로젝트, 이 시험의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를 다음 시험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튼튼하게 회복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리입니다. 이것이 원칙이에요. 하나님,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그냥 혼자서 운동하면 다칩니다. 그러나 전문적인 웨이트 트레이너가 옆에 있으면 걱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가장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장하시고 책임지시면서 완전한 보호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시험을 허락하시고 그 시험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들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것이 아닌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를 조금 더 튼튼하게 회복시키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우리가 좋아서가 아니고 우리가 건강이 좋아서가 아니고 우리가 뭐 예뻐서 잘생겨서가 아니고 우리가 난리지가 좋아서가 아니라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이 미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장중 안에서 우리는 시험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패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사탄은 우리들에게 실패를 가르치고 실패를 교육하고 끊임없이 사탄은 우리들에게 부정적인 것을 캐치하고 부정적인 것을 묵상하고 쓰레기더미 같은 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져오지만 그것에 묶이지 말고 거기에 포커스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미션과 새로운 은혜들을 바라보면서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않으시고 정말 힘들고 정말 어렵다 생각이 들 때에는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생각하고 바라봅시다. 제가 우리 유명한 발명가 에디슨이라고 하는 사람의 얘기를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에디슨이 아주 많은 발명들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그 배터리를 연구를 하려고 석관에서 연구를 하던 중에 화학약품을 잘못 써가지고 그만 작업실에 불길이 휩싸이게 됐습니다. 오래된 목조 건물이기 때문에 그냥 순식간에 타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실험 하나가 공중으로 거대한 불길을 만들고 만 거죠. 재빨리 건물에서 뛰어나왔는데 아버지가 아직도 헛간에 남아있을 것 같은 생각이 언뜻 들어가지고 이 헛간 주위를 온통 뒤지고 다니는데 아버지가 한 코너에 딱 서 계십니다. 그래서 아들이 아유 안심이네요. 잘 나오셔서 다행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검은 얼룩들이 다 재가 묻은 그런 얼굴로 불길이 번져나가는 건물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급하게 에디슨에게 말합니다. 가서 빨리 엄마 불러와라. 그래서 왜 그러는데요? 그랬더니 엄마가 시골에서만 자라가지고 이렇게 큰 불을 구경을 못했어. 그리고 이제 불이 다 타고는 이제 뼈대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하는 말이 혹시 트랙터 모는 사람 아는 사람 있니? 예, 알고 있는데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불이 꺼졌으니까 이제 다시 지어야 될 때가 된 거야. 에디슨이 그렇게 유명한 발명가가 된 것이 아마 이 아버지의 이런 긍정적인 생각과 마음, 무슨 상황이든지 좋게 생각하고 무슨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이야.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감당하고 나면 더 튼튼해지고 우리는 더 큰 일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될 것입니다.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생각하고 바라보면서 다 쓰레기더미들은 다 씻어내버리고 다 버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은혜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전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실한 근거를 두고 날마다 믿음의 싸움은 하겠지만 날마다 시험은 우리 가운데 오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오직 하나님은 믿보사 오직 한 가지의 원인 하나님이 신실하시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모든 것은 다 감당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주님 안에서 은혜와 열매가 있고 행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